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부르심을 어떻게 알려주셨냐 하면 이제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부르심을 받은 천국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부르심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부르심으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아이덴티티는 물론 우리 가정에서도 뭐 여러 가지 아이덴티티가 있고 부르심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그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시작될 때에 4장부터 알려주실 때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삶을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이제 계속해서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닮은 새사람을 입고 우리가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함께 한몸된 것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셨는지를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고 있는데요. 먼저 25절을 보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되느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교제. 참된 것은 뭐예요? 진리 복음이에요. 즉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나누는 교제 속에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아는 데서 나오는 복음의 교제가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가게 한다고 하세요. 이 말씀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혀 없는 사람 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에서는 교회는 자라갈 수가 없어요. 뭐 인간관계는 모르겠어요. 뭐 그걸로 자라갈지 모르지만 교회가 예수님의 한몸된 것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것도 사실은 억지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믿음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생각과 교제가 나오겠죠. 이제 그것을 먼저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오늘 본문 읽었던 26절에서 27절에 지체들 가운데 또 어떤 교제를 나누어야 되느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연결하고 볼 텐데요.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즉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 이것도 그 25절의 그 뒷부분에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 나누는 교제에도 화가 날 수가 있어요. 그죠? 서로 나누는 교제 속에서도 안 맞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또 잘못하다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서로 허물과 죄가 드러날 때마다 거기에서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게 다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단은 알려주고 있고 화를 내는 시간이 온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화를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짓는 화는 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아이, 참 어렵죠. 그리고 또는 화를 내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해도 죄를 짓는 것까지 자라가지 못하게 하라. 지금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화를 내는 게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고 무조건 죄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 꼭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니죠. 화를 내는 것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짓는 분냄, 즉 악한 분노가 있어요. 이것은 정당한 이유도 없고 혹은 자기의 죄악과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예요. 아무도 나로 화를 나게 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화가 나는 거예요. 나의 교만한 것에서 오는, 그리고 나의 죄악에서 오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누구를 낮춰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속에서 오는 그런 분노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이러한 악한 분노,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도 사울의 모습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 악한 분노는 항상 함께 오는 게 있어요. 악한 분노에는 사울의 모습에서도 봤죠. 열등감.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화를 내서 낮춰서라도 내가 높아져야 되는 열등감에서 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미움, 시기 질투.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했기 때문에 미워하여 죽여야만 됐다는 거죠. 다윗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리고 항상 이 분노는 뭐하고 같이 오냐 하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고 같이 와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도 이 원망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 낮아져 섬기려는 마음이면 자기가 낮아지는 것에 화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분노의 그 악한 모습이 있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성경에는 미움도 살인이고 형제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결국에 악한 분노는 어디까지 자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열등감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평, 불만, 원망, 섬김을 받으려는 것에서 오는 악한 분노는 결국 살인죄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살인까지 가는 것을 봤잖아요. 가인과 아벨 사건에서도 보고 사울과 다윗의 모습에서도 보고, 그런데 그런 악한 분노가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악한 분노가 시작되는 뿌리 깊은 죄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죄악에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있는 걸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는 죄악이 우리 죄인들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분노해서 죽여서 완전히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 안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죄성이 때문에 그것이 내 이웃을 향해, 아니 내 형제라 하는 자들에게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우리는 속히 회개하며 이 분노에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지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죄인들에 의해서 낮춤을 받으시고, 아니 십자가 고난에까지 낮아지셨지만 우리를 향해 악한 분노는 품지 않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겸손히 낮아져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죽기까지 겸손히 낮아져 우리를 섬기신 삶으로 항상 돌이키라고 하세요. 우리의 교제는. 이 내용을 이따가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이것을 먼저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런 악한 분노가 아닌 분노가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그런 분노를 의분이라고 부르죠. 의로운 분노.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도 화를 내세요.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결코 악한 게 아니죠. 사랑과 반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대치가 되고 반대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가 꼭 있으셔야 되지만 또 사랑에도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났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게 어디서 나타났죠? 십자가.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최고로 드러나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최고로 드러나 있어요. 우리 죄인들을 향해 진노하셔야 되는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분노가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심판하시고 진노를 퍼부으시는 것에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예수님이 그걸 다 받으셨죠.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나타나 있죠. 우리에게 퍼부으셔야 될 진노를 예수님에게 퍼부셔서 우리는 그 아들을 바치시기까지 사랑해서 그 진노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있다는 걸 안 믿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죄인을 진노하시고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죄를 향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우리 대신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형벌이.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노는 안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지옥 심판은 없고 그냥 안 믿는 영혼들은 사라지는 걸로 얘기를 해요. 그냥 무존재가 되는 거.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의 죄와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해 분노하셨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분노하셨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도 했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해하고 빼앗아가려는 사단과 대적들에게 분노하세요. 그리고 모세나 선지자들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분노하고 이스라엘과 이방민족들의 죄와 심판을 선포했던 걸 보게 되죠. 다윗도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골리앗에 대해 분노했어요. 누구의 진노를 품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가지고 나아가 골리앗을 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일단 우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에 우리도 함께 분노가 있어야죠.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에 함께 분노하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죄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인들의 죄악을 바라보시며 의로운 분노를 하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말씀을 왜곡하고 불의가 행해지는 것에 화가 나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 화가 나야 됩니다. 회개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와 슬픔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그 죄에 대해 분노하고 슬퍼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별로 화가 안 나요. 근데 나를 위해서는 화가 많이 나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하고 누가 나를 건들고 누가 내 유익을 뺏어가고 누가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누가 나를 조금만 이렇게 하면 화가 그냥 막 나요. 하나님한테 누가 그러는 건 화가 안 나요. 그리고 형제를 향해서도 그래요. 형제의 티끌을 보면 화가 나요. 내 들보에는 너무 멀씨가 많아요.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괜찮은 거야. 남의 잘못에는 화가 나요. 실수도 용납을 안 해요. 자기 자신은 너무 관대한데. 이게 우리 죄인들의 본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에 우리는 오히려 즐기고 있을 때도 있죠. 죄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욕.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죄악에 대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나쁘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이 왔을 때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아들까지 바쳤는데 죄인들은 우리에게 세상 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우리 스스로 행위로 할 수 있다고 화를 내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심령으로 새롭게 된 예수님의 지체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세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새 사람을 입혀주셨다. 그래서 예전에는 없었던 마음들이 우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것에 우리도 함께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죄를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우리가 죄 짓는 것에 화가 나고 죄를 물리치고 싶어하는 마음도 생겨나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니까, 슬퍼하시는 거니까. 진리 복음 위에 서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만, 이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도 함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 교회도 또 말씀을 올바로 지키고 말씀 안에서의 하나됨을 지키며 가는 거예요. 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신학교에서 그 총장이 이 이단, 이 몰몬 같은 뭐 여러 이단들을 자기들이 사랑과 용서로 품지 않았다고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허구하고 악수하고 이제 우리가 다 화해하겠다. 이거는 좀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올바로 증거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구원론이나 예수님에 대해 믿는 거나 우리가 믿는 말씀이 다른데, 완전히 다른 종교인데 우리가 사랑과 용서가 없다고 화목하고 하나 되자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야, 저 백성들, 불쌍한 백성들, 아이고 좀 우상 섬기고 가면 어때, 그냥 다 같이 어울려서 살면 되지 하고 다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우리 하나 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서로 바벨탑 쌓아가는 것에 하나 돼갈 수는 없어요. 거기서는 올바른 말씀 안에서 올바른 말씀으로 분별해서 하나됨을 지켜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올바른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같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과 용서가 많을 수는 없죠. 아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백성한테 우리는 사랑과 용서가 더 많아서 우리는 하나 되자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 때문에 화를 내셔도 결코 죄를 짓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분이라고 해도요, 그것이 교만이 되고 죄를 짓는 것으로 가기가 매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아까 뭐라 그랬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잘 보세요. 아무리 의분이라고 하고 올바른 분노라고 해도 죄성이 있는 우리 안에 오래 남아있으면 죄를 짓는 것으로 자라가기가 쉽고 그때에 마귀가 틈을 타서 유혹할 기회를 주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맞고요, 내가 옳고요, 아무리 의롭게 여겨진다고 해도, 그래서 화가 난다고 해도 뭐라 그러세요? 해가 지기 전까지 하루면 좋겠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분노로서 해결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또다시 미움으로 바뀌고 교만으로 바뀌고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전부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적용할 때에는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주시는 원리는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화를 낼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화가 났지만 하루가 지나고 계속 그 화가 지속되면 문제가 누구로 바뀌어요? 나 자신의 죄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있죠? 요나가 처음에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꼭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방 족속이 구약에서는 사단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니느웨 백성은 어느 민족이냐면 아수르 민족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는 민족이고 원수 같은 민족이었다고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요나가 화가 나고 니느웨 백성들한테 분을 품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시작점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내가 긍휼을 갖고 구원할 백성들이야. 근데 요나가 그 분을 내려놓지 않아요.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이 뭐예요? 부르심을 받고 요나 거지 니느웨 땅에 가서도 그 요나가 전한 그 복음을 전한 거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의 막 은혜를 전하고 너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라는 계획을 갖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야, 40일 있으면 너희 망해. 어떻게 보면 분노 속에서 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가지고 그 메시지를 통해 니느웨 온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때 요나가 어땠죠? 야, 이들이 변화되어 긍휼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야, 이제 내 형제구나. 이렇게 됐나요? 안 그래요. 끝까지 산에서 저들이 망하나 안 망하나 분노하면서, 그러고, 하나님이 끝까지 물어보시잖아요. Do you have the right to be angry? 야, 내가 긍휼을 품고 있는 내 백성인데 너는 왜 그들을 향해 화를 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보다도 높은 심판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화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내 형제 자매에게 특별히 용서와 사랑으로 돌이키지 않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심판자가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죄가 자라갑니다. 죄를 다루어주는 거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분노를 품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죄가 자라가서 내가 심판자가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치로 가면 누구처럼 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는 교만 속에 사단처럼 되는 거예요. 사단의 모습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겸손하고 낮아져 그 분냄을 하루 안에 해결하라. 그러면 이 분냄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한테 형제 자매를 향해서 화가 나 있고 분노하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럼 보통 우리가 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죠? 아유, 나이 많은 내가 참아야지. 아이고, 인생을 하루라도 더 산 내가 참아야지. 아이고, 마음 넓은 내가 참아야지. 내가 남자인데 참아야지. 넓은 아량으로 내가 참아주고 받아줘야지. 그러면 거기에는 또 누가 높아지는 걸까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잠깐 참아주는 거는 되지만 그 분노를 이 안에 깊이 쌓아두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면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또다시 확 올라오는 거죠. 해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안 믿는 자들은 이렇게 가죠.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이걸로 해결하고 가게 되면 옛날에 쌓아뒀던 것이 이제 또다시 두 배로 나타나는 일이 나타나지 않게 될 수가 있어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 원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세요. 거기 31절, 32절 가보시겠어요? 31절, 3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 보면 노함과 분냄이 나오죠. 31절에. 근데 어떻게 버리라고요? 곧 뒷구절 32절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특별히 한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에게 그 노함을 품고 있고 분냄을 품고 있다면 그걸 어떻게 버릴 수 있게 하셨냐 하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그때 우리는 어떤 자였어요? 그렇게 용서를 받을 만한 자였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받을 만한 자였나요? 아니에요. 로마서 5장에 가면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진노하셔야 마땅한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켜서도 아니고 우리가 다시 회개해서도 아니라 그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와 화목하셨잖아요. 우리도 우리 지체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너희가 받은 대로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 자기 아들까지 바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고 그 이후로는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지도 않고 우리가 똑같은 죄를 지어도 너 예전에 이랬는데 또 이랬지 하고 다시 가지고 오지도 않는데요.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내가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한 분노에서 돌이켜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로지 원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해결이 되는 거지 또 멀리 감춰놓고 숨겨놓고 또다시 끄집어내는 것이 되질 않아요. 그렇게 해결을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리를 향해 화를 내고 계시지 않죠. 우리 죄에 분노하시고 죄를 다뤄주시기는 하지만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심판하시진 않아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끊임없이 진리복음대로 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대로 우리도 분노를 해서 돌이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예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예요? 예수님도 야 내가 마음이 넓은 하나님이니 너희 죄를 다 용서해 주마, 눈 감아 주마 이렇게 용서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그 죄의 싹스를 대신 치러주기까지 희생하시며 겸손히 낮아져 우리를 섬기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도 겸손히 낮아져 형제의 짐을 지고 섬기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이미 입었고 또 입어가야 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이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이걸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주셔서 전하는 또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알아요. 왜? 특별히 우리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너무나 힘이 들어요. 화가 풀리는 것도 너무나 오래 걸려요. 우리 죄인들은 마음으로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욕해야 풀어져요. 풀어지는 것도 아니죠. 마음으로라도 미워하고 죽여야 직성이 풀려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완전히 버리질 않아요. 잠깐 묻어놔요. 간직해둬요. 또다시 미워하려고. 또다시 분노하려고. 그리고 또다시 남을 미워하고 죽여서라도 내가 더 높은 위치로 가야 하고 내가 섬김을 받아야 합니다. 끝이 없어요. 십자가로 오질 않아요. 해결하려는 마음은 없다는 거죠. 십자가로 오지 않으면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간직해두려는 마음이고 내가 높은 위치로 가려는 마음이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우리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면 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이 모습이 조금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내 자식이 정말 분노해야 할 그런 죄를 짓고 방탕한 길을 갈 때에도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항상 그 자식의 모든 것을 자기 짐으로 지고 언제든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요. 조금 있잖아요, 그런 거. 하물며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우리 지체들 사이에서 더 큰 사랑과 용서를 증거하고 형제자매의 짐을 내가 대신 지기까지 낮아져 섬겨야 마땅하지 않는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 사랑으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자기의 짐으로 대신 지셨어요. 자기 짐으로.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형벌을 받아야 될 것처럼 자기 짐으로 지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죄의 짐을 지고 죄의 싹을 대신 치러주기까지 우리를 낮아져 섬기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다시 우리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세요. 결코 우리를 향해 화를 품고 계시지도 않고요. 끝까지 우리 짐을 지고 가주세요. 예수님과 연합된 지체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 마음을 주셨고 더욱 자라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마음을 적어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우리 죄성과 싸워가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뭘 이루어주셨든지 나는 상관도 없어. 나는 암흑의 XX는 정말 화를 낼 거야. 나는 정말 용서가 안 돼. 이렇게 갈 수는 없죠. 적어도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이러한데 하나님 저에게도 그 마음을 더 알려주시고 그 사랑으로 그 용서로 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내 형제 자매들 사랑하게 해주세요. 적어도 이 고백은 나와야죠. 잘 안 돼도 예수님이 뭘 이뤘던지 나는 내 식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체들 간의 교제에 있어서 잠깐 화가 나고 아니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맞고 다른 지체가 아무리 잘못하고 틀려도 그 한 화냄이 하루를 넘기지 말라. 물론 처음에는 옳고 그른 것을 올바로 분별해야 돼요. 그거는 있어야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용서로 항상 끝을 맺으라는 겁니다. 우리 죄성은 심판자의 자리로 자꾸 올라가라고 해요. 우리는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라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한몸된 것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없다고 하세요. 한몸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과 용서 안에서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미워하고 우리 그 사울이 가졌던 눈 있잖아요. 그 다윗을 바라보는 눈 뭐라 그랬죠? Jealous eye. 어떻게 해서든지 찌끌 찾아내가지고 정죄하고 그냥 막 판단하고 그 막 죽이려는 그런 눈. 그 눈을 품고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화를 품고 정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까요? 잠깐 화가 났더라도 서로 짐을 지고 용서하고 섬기며 회복하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화가 안 나는 게 아니라 화가 나도. 그런데 화가 계속해서 미워하고 화를 품고 용서 없이 머물러 있는 것은 병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다 웃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는 의구하면서 화를 품고 정죄하면서 이것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그게 병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해가 된다고 하시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건 교회건 전체 몸이 계속되는 분노 속에서는 건강하게 자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귀가 틈을 타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를 물리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 미혹할 자를 찾아다닌대요. 그러면 오늘 본문하고 연결하면 어떤 자를 찾아다닌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하고 연결하면 마귀가 틈을 줄게 기회를 주지 말라. 뭐 할 때? 분노할 때. 그러면 마귀는 삼킬 자, 미혹할 자를 찾아다니는데 어떤 자를 그렇다면 찾아다니는 걸로 연결할 수 있죠? 분노를 품고 놓지 않는 자.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서로에 대해 품은 분노를 이용해서 한 몸된 것을 깨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런 마귀의 유혹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때가 많지 않은가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크든지 작든지 서로에게 계속 화가 나 있지는 않나요? 계속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을 바꾸면 내가 좀 화를 걷어주겠는데 왜 안 바꿔 도대체? 이러면서 계속 용서 없이 화를 내고 갖고 있지는 않나요?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야 내가 니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게. 니네, 내가 싫어하는 거 조금 바꿔주면 용서해 줄게. 니네가 니네 삶 좀 더 잘 바치면 용서해 줄게.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용서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이 용서를 받았잖아요. 내가 옳다고. 내가 나에게는 화를 낼 권리가 있다고. 아니 내가 높아지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기 위해 화라도 내지 않으면 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사단이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진리 복음으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무장하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피할 것이라고 하세요. 믿음을 굳게 하여 예수님과의 교제를 굳게 나누며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의 용서하심으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던 것에서 남을 더 긍휼히 여기며 겸손히 낮아져 오히려 섬기는 자리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는 마귀가 틈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 형제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은 내가 분노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내가 짐을 지고 오히려 섬겨야 할 이유로 바꾸게 되면 악한 분노와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피해 가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도피성 아시죠? 도피성.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으로 피해 가야 했어요. 그랬는데 누구의 손에서 피해 가라고 하신 거죠? 그 친족들이 보복하기 위해 분노하며 이 사람을 잡으러 올 때 도피성으로 피해가면 살 수 있게 하셨어요. 물론 뭐 정확히 연결되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도 분노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따라다닐 때마다 예수님께로 피해가라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 도피성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예수님이 주신 사랑과 용서를 확인하고 바라보고 붙들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섬겨주신 것 원수 같은 이 죄인을 섬기신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끝까지 분노를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노하셔야 되는 마땅한 예수님이 그 진노받아 마땅한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생명까지 너에게 주겠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천국이 너의 것이라. 너와 내가 함께 있을 거다. 라고 하시면 정말 우리가 그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다면 어떻게 끝까지 미움과 악한 분노를 오래 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에 대해 분노하셨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로 가심으로 그 분노를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용서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서로서로를 향해 오랫동안 분노를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 irritate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주는 것 없이 미웠고 만나기만 하면 화가 나고 오랫동안 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예수님처럼 긍휼과 사랑으로 돌이켜 더 낮아져 형제의 짐을 지고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내 형제들도 내 가족들도 건강하게 예수님의 몸으로 자라갈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럴 거예요. 거기서도 허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를 향해 정말 낮아져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으로 섬기는 그 마음과 그 눈으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면 얼마나 그 하나됨 속에서 우리가 기쁘게 자라갈까요? 그 현실을 이루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심어주셨다고 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더 낮아져서 섬기고 다 용서해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는 사라지고 나는 작아지고 나는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정말 정말 낮아지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같이 되네. 그런데 내가 낮아지고 낮아진 그 자리에 낮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의 교제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낮아져 섬기는 교제로 이루어져라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뭐 제 자신을 향해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일 가깝고 제일 사랑해야 될 자들을 향해 우리가 왜 분노를 품고 살아가나요? 뭐가 얼마나 바뀌면 분노를 내려놓을까요? 심판자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시고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라고 하십니다. 사단을 닮지 말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가는 삶이라고 하십니다. 이런 교제 속에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께로 자라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회복된다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화가 나도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하시고 그래서 죄로 자라가지 않게 하라고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붙들고 돌이키라고 하시고 그 안에서 마귀가 틈을 트지 못하게 하라 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낮아져 섬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심사 하나됨을 지키고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려 하지 말고 낮아지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힘이 다하기까지 섬기시는 우리 온 교회 지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다뤄주시고 우리가 입은 예수님의 새 사람의 성품에 대해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진리 복음으로 우리들을 무장시켜 주시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용서를 받고 그 삶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 분노를 십자가 사랑으로 해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교제를 나누며 더욱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온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